종의 신분을 경험했던 사람의 최대의 약점은 그가 종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된 후에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이 자유인이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과거와 같이 종로를 하던 때의 몸에 밴 행동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던 히브리인들은 일찍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 왕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유를 얻었으되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얼마만큼 지나가다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다시 할지언정 배불리 먹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종의 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취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모두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은 그들이 과거 종로로 다던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와서 유혹하면 그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아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이단 종파에 나가는 사람들이 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음식 요리도 하지 않고 금요일 해지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이고 토요일 해지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 가르쳐 주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식도 구약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먹지 않고 평소에는 주로 채식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눈에는 거룩하고도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하고자 하는 종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신약성경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하며 아직도 구약성경만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그 율법에 매여있던 선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더니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였듯이 우리도 자칫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또다시 율법과 죄의 종놀이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말려들고 맙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8장 1절에 의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신의 부도덕을 마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인 양 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만일 그렇다면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과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속방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새장에 오래 갇혀 있다가 새장 밖으로 풀려난 새처럼 자유의 날개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날개를 가졌으며 새장 밖 넓은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깨달은 후에는 드높고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또 하나의 속박인 방종을 거부하고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성령과 동행하며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자유를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자유되게 하며 자유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자유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한다는 말은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공로를 쌓거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표현 중에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리하여 범죄하기 쉬운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성도의 자유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지 아집으로 뒤틀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무제한 탐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약과 제한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기독교는 방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방종은 또 다른 의미의 속박입니다. 왜냐하면 방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성령께서 주신 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능력이지 결코 범죄할 권리나 인간의 악한 심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참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이지 죄를 범하여도 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유란 단순히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때 성도의 자유는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종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자유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종이 되어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기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말에 이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늘의 갈라디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종의 멍에, 곧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순종의 심판으로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종노릇하고 죽이는 것이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자유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억누르는 종의 멍에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로막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 타락으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를 미혹하여 그들의 자유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율법을 또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율법의 상징인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할례는 율법을 따르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부터 12절까지의 긴 내용에서 할례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한 해악과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며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이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제도가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도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면제된 할례를 또다시 받으려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죄를 또다시 사함받기 위하여 면제부를 사려고 하는 중세 교인들과 같았습니다. 면제부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의 환멸을 느낀 많은 중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할례와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지만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5절과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장차 있을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거듭 당면하는 문제와 시련에도 그때마다 성령님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4절의 율법 안에서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 어떤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뿐인데 그 믿음은 사랑의 바탕을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생각보다 빨리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라고 한 구절의 말씀의 적은 누룩과 같았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거짓 교훈은 순식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거짓 영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복음에만 널리 확장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도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유월절 전날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주방은 구석구석까지 살펴서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다 치웁니다. 어머니 청소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 차례입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은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살핍니다. 혹시라도 누룩이 든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왜 이같이 누룩을 치우는 것입니까? 누룩은 미혹하는 거짓 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묵은 누룩을 찾아 없앤 뒤에야 유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찾아낸 누룩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러한 누룩 비유를 사용하여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는 이들의 잘못을 수수방관하며 이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죄의 전염성을 익히 깨닫고 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빠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나가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라고 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할지라도 결국은 한 인간을 큰 죄인으로 만들고 조직이나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전염성이 강한 죄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발에 등불을 삼고 우리 믿음의 길에 빛을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는 거짓교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할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사람이 선을 행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까지 할례를 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과 함께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왕, 통치자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세상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과 패배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임으로 이제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권고하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자유만 주장하여 이것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죄로 규정하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의 자유와는 달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도리어 절제하는 자유이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간에 종노릇함으로써 피차 간에서 주 안에서 자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